제가 야구장에 가면요 종종 이 만환경을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만환경 여러분 혹시 가지고 다 있으시죠? 딱 보면 이렇게 흰머리도 잘 보이고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또 이렇게 검은 머리도 잘 보이는데 보통 여러분께서도 이 만환경을 가지고 가시면은 야구 경기를 보다 재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환경을 이용하면요 투수나 호수 그리고 그 야구 선수들 1루수, 2루수, 3루수의 야구 선수들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다 지켜볼 수 있습니다. 보통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자 껌을 막 씹잖아요. 그렇죠? 껌 씹는 모습도 잘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투수와 포수가 이렇게 뭐 사인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타자가 이렇게 배트를 막 이렇게 힘차게 휘두르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이 야구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1회부터 9회까지 그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저 여러분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누가 홈런을 쳤느니, 누가 삼진 아웃을 당했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축구를 볼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축구 볼 때, 아이고, 저 애가 그냥 골을 못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가 졌다느니, 아, 저 애가 골 넣어서 우리나라가 이겼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운동선수들이 운동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야구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야구 해설자들에 의하면은 이 운동 경기의 승패나 또 그러니까 승리나 패배는요 그때 그때마다 선택하는 적절한 작전 타임. 그러니까 잘 치는 오른손 타자가 딱 나왔어요. 근데 거기 감독이 나와서 작전 타임 이렇게 해가지고 왼손 투수로 탁 바꾸는 거예요. 투수 교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른손 타자가 아웃당해가지고 점수를 못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또 보니까 어떤 투수가 나왔는데 이 투수에게는 이런 타자가 잘 친다 해가지고 대타를 한다든지 아니면 히트헤너 있지 아시죠? 히트헤너 해가지고 치고 날리기 작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1루에서 1루로 도망 거기 1루에서 1루를 훔친다든지 이런 조그만한 그런 감독들의 작전 하나, 감독들의 그 전략 하나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경기에 이기면은 누가 칭찬을 받죠? 물론 선수도 칭찬을 받지만 감독이 칭찬을 받습니다. 지면 또 누가 책임을 지죠? 감독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경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숨겨진 전략들, 숨겨진 작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먼저 고난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추우면은 좀 약간 에어컨 다시 높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고난당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이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은 이 고난당하는 사람은 먼저 어떻게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기도하라는 사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그 고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이 아닐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음성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러므로 무시당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말을 더듬고 또 기도를 잘 못하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혼자서 사시는 노인분들이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안타까운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형수들의 한맺힌 고백도 들으시고요. 또 사업터나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저 예배당 구석진 자리에서 그 눈물 어린 그들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고난은 뭡니까? 더 특별하게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믿고 열심을 다해 부르짖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찬송할 것이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있죠.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는요 고난 없이 늘 좋은 나날을 그런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없이 역경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낸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에서 고난, 역경, 고생, 시련 등 인생이 쓴맛은 다 맛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찬송하는 것은 이웃 커뮤니티에 가서 그 이웃 커뮤니티에 있는 고난 나가는 사람, 뭐 병든 사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 그 고난 나가는 사람, 그 병든 사람도 나중에 자기처럼, 나처럼, 나도 이렇게 고난을 겪었는데 나처럼 이렇게 찬송 부를 날이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보니까 저기 보니까 과거적에 그렇게 고난당하고 과거적에 그렇게 병들었던 사람이 어느 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렇구나, 나도 저런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요 바로 그렇게 고난당하고 질병에 걸린 자들에게 바로 소망의 찬양이요 기대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즐거울 때 찬송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신앙인 가운데 심각한 병이 들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 잘 돼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일이 잘 되고 또 이렇게 술술 잘 풀리니까 내가 기도원에 가서 한 몇 달 동안 찬송만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찬송해야 된다, 찬송을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꼭 순종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교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이란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 지도자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질병이 꼭 죄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했죠?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걸 사용하는 거면은 꼭 질병이 죄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무조건 죄지어서 벌받아 생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이 병 때문에 고통당했던 성도 있으면 이거 무슨 죄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든 사람이 있다면은 누구를 초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목사님, 교회 지도자를 초대해서 자신의 이 병이 육체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영적인 것에서 온 것인지 체크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감기 몸살이 걸리면 내가 내과에 가면 되고 또 눈병이 났으면 안과에 가면 될 건데 왜 병났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보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목사님이 뭐 의학 공부했냐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해보니까 감기나 몸살, 여름철에 흔히 유행하는 그 눈병 같은 질환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럴 때는 전 목사님을 굳이 찾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요, 병은 그렇게 가벼운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도요, 원인도 모르는 병이 있습니다. 또 약을 써도 듣지 않는 희한한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 먼저 목사님께 영적인 원인이 뭔지를 물어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육체적인 질병에서만 온다면 그리고 의학적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질병이라면 굳이 목사님 안 모셔도 됩니다. 의사에게 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병이라는 것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오는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전부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마약을 하면 에이즈 걸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동성연애를 통해서 에이즈 걸리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죄 때문에 38년 된 병든 환자, 이 병든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말씀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 환자가 죄 때문에 병이 걸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질병이냐면은 상처나 감정에서 오는 혼적인 질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화병 아시죠? 화병. 우리나라에는 유일한 병, 화병. 또 스트레스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질병과 신경성 질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신경성 질환들, 화병들, 이런 정신적인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로 귀신이 주는 질병이 있죠.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여러분 그 일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질병이 뭐냐면은 귀신이 주었던 질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질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한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냐면 가족들의 그 가족들 그 가게에만 흘러내려오는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 가족은 그 암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는 어떤 집안은 꼭 그 젊은 나이에 비명 행사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제 아는 전도사님 집안이 그랬습니다. 자기 형이 죽고 둘째 형이 죽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그런 가게 흐르는 안 좋은 그런 역사하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목사님을 모셔서 목회자의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병원 가서 낫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라면 아까 그 한의사 만나서 허리 침 맞으시는 거 문제 없습니다. 가셔서 맞으십시오. 그럼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닐 때, 그것이 아닐 때는 목회자에게 영적으로 해석해달라고 정식 기도 요청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루시지만 바로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한 질병이나 우환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정 목사님, 정용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영적인 분별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된 교회 지도자들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말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상징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특별히 성령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올리브 오일 집에 한 병씩 다 있으실 겁니다. 식용, 보통 이제 올리브 오일은요, 식용으로도 쓰이고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의료용으로도 쓸 수 있답니다. 올리브 기름으로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또한 올리브 기름이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어서 상처를 소독하고 또 병원균의 침투를 막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때 거의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반 죽게 된 이 유대인. 이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나와 있다고 했죠? 어떻게 됐냐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있던 그 기름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바로 의료용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와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심방한다는 것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논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물론 약이 필요할 경우에 약을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기도하러 가면서 이 오일을 치료용으로 한다는 것은 영적인 원리에 맞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와 있는 오일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자의 이 치부에, 이 환부에 임하여 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라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회자가 기도하러 갔는데 링거를 이제 링겔, 쉽게 해서 우리나라 콩글실 링겔 들고 가가지고 그거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좀 논리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많은 그런 성령의 제자들이, 영적인 제자들이 이 말씀은 성령의 임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회개로, 그리고 인내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누가 데리고 가냐면 네 명이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한 명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 것에 그 중풍병자를 싣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 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씀하셨냐면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들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회개도 안 했습니다. 말도 못하니까, 중풍병자니까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들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치시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네 사람 믿음을 보시고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합심 기도할 때 만일 병든 자가 정말로 죄가 있을지라도 그가 정말로 이 중풍병처럼 해결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용서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난 뒤 기도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목사님 혼자서 가실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때로는 구역장님이나 구역원들이 함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죄를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들의 죄를 다 씻고 난 다음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할 경우에 그 죄가 하나님 보호자에 상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말이죠.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있잖아요. 다 올라가는 게 아니죠.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죠? 사무엘 그 구약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또 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런 영적인 차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병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죄들을 회개한 의롭게 된 자들은 혼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함께 가야 되더라. 함께 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병자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면요, 믿음의 형제들이 자신을 방문했어요. 자기는 그동안에 이 병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서 그냥 찾아오시라는 말씀도 제대로 못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죄송하니까. 그래서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과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막 뿌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서 신방하러 오신 분들이 한절하게 한 마음으로 자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원치 않는 질병을 가지고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럴 때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세 가지 차원에서 발생합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오셔서 영적인 분별을 해주시죠. 그렇죠? 이 병이 단지 유전적인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인지 분별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죠. 그리고 통성으로 환자의 질병이 낫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의 영, 스피릿과 또한 마인드, 정신 그리고 육신, 바디가 힘을 얻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환경으로 살펴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 본문 안에 숨겨진 메시지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뭐죠?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은 믿음의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행함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전체적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숨겨진 이 말씀과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이 말씀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 이런 말씀이 됩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된다. 슈드라고 나왔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는 교회의 지도자를 불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병든 자가 치유받을 때까지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영어에 보면은 자꾸 사용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그 한 예로 이런 예를 듭니다. 바로 신실한 믿음의 행위자였던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듭니다. 야고보서는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 역시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 똑같이 그도 죄를 회개했고 그도 똑같이 죄를 지었던 그런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있을 때는 왕비 이세벨 또 아우왕 이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기를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언제냐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42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다시 비가 내렸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위가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뭐냐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더라는 거예요. 아픈 분들은요,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교회 목사님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청함으로써 병든 자라는 자신의 믿음을 교회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 요청에 믿음으로 화답함으로써 병든 자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과 기도는 필연적으로 행위와 행동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청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신방을 요청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그들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병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말이죠. 인내를 가지고. 마치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지만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병든 자가 완전히 치유받을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단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연관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럼 믿으시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십시오. 신유의 은사가 가진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믿음과 병든 자를 향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병자가 느리게 낫건 아니면 더디게 낫건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렇게 행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치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라파 하시고 여호와 라파 나 여호와는 치료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통로입니다. 도구밖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가 병든 자를 치유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일 뿐만 아니라 월권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치십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을 가지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한 번만에 낫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병든 자가 한 번만에 낫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병원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약을 계속해서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금방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사도 있잖아요. 환자를 치료할 때 한 번 치료해서 안 되면 두 번 치료하고 두 번 치료하면 세 번 치료하고 세 번 안 되면 네 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의사 아닙니까? 제가 한국에 아는 어떤 의사가 있는데 환자를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이를 찍고 이게 꼬맸는데 거기 치료하고 꼬맸는데 이 꼬맨 자리가 아무지를 않는 거예요. 막 염증이 생겼습니다. 고름이 막 생기는 거예요. 또 찢었습니다. 또 꼬맸습니다. 또 염증이 또 생기는 거예요. 1년에 5번을 했습니다. 안 돼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도 한 번, 다섯 번, 열 번, 이십 번 째고 꼬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런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OR 와서 제일 먼저 들었던 과목이 디바인 힐링이라는 과목입니다. 여러분 오랄로버치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여러분 있으신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 이 학교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폴킹 교수님이, 제가 들었던 이 교수님이 폴킹 교수님인데, 이분이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대장암. 대장암에 걸렸어요. 수업을 중간에 듣는데 이분이 자기가 대장암에 걸렸다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신유 과목, 디바인 힐링 과목을 가르치신 분이 대장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그냥 사색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 클래스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또 기도했습니다.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브레이크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항암 치료 받으신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받고 오셨습니다.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기마고사가 끝났습니다.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학생들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근데 학교에 딱 오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보면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도 안 돼 병이 안 나서 자기도 물론 병이 낫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이제 병원에 이제 딱 갔는데, 수술하기 전에 이제 엑스레이 찍지 않습니다. 엑스레이 딱 찍었는데 의사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았다라. 암이 다 없어져 버렸다. 암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오셔가지고 지금도 강의를 하십니다. 대장암 그것도 1기, 2기, 3기가 다 넘었거든요. 오래됐거든요. 근데 병이 굉장히 나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또 여러분 장인모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299명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다 떠났습니다. 우리 목사님 능력 없으니까 성도들이 다 떠났어요. 근데 있잖아요, 300명째부터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장인보 목사님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그런 귀한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겠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주변에 병든 자가 있느냐? 내 주변에 유세 병든 자가 있느냐? 목사님은 목사님께 심방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길 원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빠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한 자 찬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정말로 회개를 먼저 하게 하시고 주님의 볼로 씻은 다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도응답받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같은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